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기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이사야 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상태가 매우 절망적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부터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심판으로 완전히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로 혼잣물을 제거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화시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돌아와서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죄를 다루다가 갑자기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교회 시대에 일어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방이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요 시온에서 율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결과 서로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로 만들고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샬롬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은혜 역사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2장 6절 이하에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허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인생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 앞에 두려워서 자지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2장 마지막 절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냐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큰 흐름 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함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앞절인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냐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칠 수 없는 헤아릴 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는 유다가 의뢰함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서 2장 22절과 3장 1절 사이에 유다가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인생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3장 1절은 2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2장과 3장의 흐름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2장은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의 구원과 심판을 마지막 날의 관점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성취의 관점에서 기록한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될 3장 말씀은 이 구원과 심판을 장래에 먼 일어날 어떤 일이 아니라 이제 가까운 일에 가까운 어떤 장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말하면 아주 먼 곳에 포커스를 딱 맞췄다가 다시 아주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방식이죠.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식의 시간적 이동이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현실을 조망했다가 2장으로 돌아가지고는 먼 미래에 일어날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 3장을 읽어보시면 이사야 당시의 현실을 조망했다가 4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또다시 먼 미래에 있게 될 메시아 시대를 다시 조망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읽어나가실 때 현재와 미래 그리고 현재 구원과 심판 그리고 미래 구원과 심판을 이렇게 시간적 이동을 서서히 하지 않고 갑자기 당겼다가 줄였다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장에서 이 3장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뜻을 가진 의뢰하며 의지한다라는 이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멋지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도 상당히 비슷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형과 남성형 동사를 함께 다 사용해서 하나의 단어만 사용해도 얼마든지 뜻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이 의지하는 대상 전체를 포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의지하다, 의뢰하다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함께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중에 제일 신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 중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니 사람들은 무엇보다 양식과 물을 의지하지요. 이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라고 핑계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지만 생존의 문제가 대두되면 잠시 잠깐 신앙생활은 중단하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양식과 물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에 기대어 있는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먹고 마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라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최적의 환경을 구비했다라고 볼 수 없지요. 만약에 정부가 없고 관리들이 없고 군인이 없고 다스린 통치자가 없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일반적 생활을 지탱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용사와 전사와 50부장 그리고 각종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관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일에 종사했던 장로와 모사들 그리고 정교한 기술로 무엇을 만들어냈던 귀인들까지 다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참모가 없는 대통령이 없지요. 다 책사와 모사를 둡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늙은 신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지요. 이것은 국가 행정의 경험이 많은 원로들의 조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다 제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이들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 뜻을 따라가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난 주의 뜻,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지 않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존재가 바로 신자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선지자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모든 직분자들, 이들은 이스라엘의 일반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욕하고 때로는 국정원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검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없으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평안히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재판관이나 장로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50부장이나 혹은 각종 직분자들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주의 뜻을 헤아려 주의 통치와 다스림만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 저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돈과 명예만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거하실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왕은 율법서를 항상 등사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율법책을 참고해서 다스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이하 왕이 그렇다면 다른 통치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따라서 세운 재판관들 그리고 용사들 선지자 등등은 주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다스려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세우신 의도와 뜻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자신의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긴 자는 너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아한 것은 복술자와 능란한 요술자가 거명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방의 영적 사술에 빠지거나 신접한 자들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즘에는 연애할 때도 그냥 연애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를 찾아가지요? 요즘에는 영화관 옆에도 점쟁이가 이렇게 포진을 딱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왔는데 궁합이 잘 맞는지 한번 봐달라. 이렇게 복술자들,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좀 점을 쳐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을 찾아가서는 안 되고 당연히 선자를 찾아내고 주의 말씀의 뜻을 헤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복술자들과 요술자들이 널리 퍼져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재판관과 장로들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내신 직분자를 거명하면서 굳이 요술자와 복술자와 같은 사람들을 거명할 이유가 없을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일보다 요술자와 복술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에 되어질 운명에 대해서 뭐라고 조언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한테 또 어떤 것을 시사해 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음을 반증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주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고 실현했더라면, 그들이 얻은 불을 밝혀줬더라면 또다시 불을 구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그들이 올바로 그들의 앞길을 제대로 비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매한 백성들이 복술자와 요술자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거하시겠다고 엄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미래의 운명을 미리 점치고 그래서 불행과 행복을 받아들이고 피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엄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신자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왜 망가지는 줄 아세요? 물론 좋은 자들 옆에 없어서 좋은 코치를 못 받아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자들, 설교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망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를 경외함이 없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좋은은 좋은 대로 듣고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자만 있었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직분자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했는가? 용사와 전사와 장로와 재판관들과 같은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규정하시지 아니한 복술자와 요술자들까지 다 거두어 가시는 이 심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은 강대국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우리 암에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강대국이 어떻게 일어나가지고 뭐 집어삼키는 뭐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신자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눈으로 볼 때는 직장 상사가 잘한 것 같고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잘못해서 어떤 일을 그르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다루신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어줍지 않은 어떤 일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신가 하면 이처럼 우리의 일반 생활에 꼭 필요한 직분자들만 제거하시지 않고 아무 경험도 없는 젖비린내 나는 이 아이들을 고관으로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통치자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뜻을 비추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아이는 지혜와 경험이 없는 반면에 노인은 사리와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도 어떤 통치자도 항상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지요. 심지어 정당 대표들도 어려운 일에 딱 부딪히면 이미 대표들을 지냈던 원로들을 만나서 이 막힌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어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혜와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들만으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지요. 이런 사실은 솔로몬이 왕으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드렸던 기도문에도 잘 나타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솔로몬의 겸손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족한 상태에 있는지를 솔로몬 스스로가 잘 자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전냄새 나는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죄를 범한 결과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에서 인생들이 진리를 불의로 막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될 때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이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9장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짓 표적들을 행하게 하여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결과만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더 무게를 더 실어 더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그분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내용들을 참고로 할 때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권위적이다 하는 것이죠. 장유유서의 질서가 넘어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밴드부를 했거든요. 밴드부는 규율이 세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딱 피워도 바로 한 학년 밑에 후배들은 맞담배를 못 펴요. 고개를 딱 돌리고 담배 한 모금 딱 하고 후 불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뭐 어린 분들은 상상이 잘 안 되시겠지만 불과 만 몇 년 전 그때만 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나라는 50대 중반만 되면 퇴물 취급당합니다.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의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일본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일본에는 60대 이상의 사람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그 일에 컨설트하는 일을 맡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요. 어른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그리고 대통령 욕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그냥 지나가는 한 사람 욕하듯이 그렇게 쉽게 욕합니다. 사회 질서에 전도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무정부 상태보다 오히려 악한 통치자가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무정부 상태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마치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질서가 어그러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면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서로 치고받고 물고 뜯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법을 제지할 힘이 없으니 당연히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무리하게 행동하고 압력을 가해도 누구 하나 입 벙긋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한 사람이 종교한 사람을 막대하는 하극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와 거의 흡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모든 권세를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통치자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어떤 통치자는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자들이죠?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면 적어도 인생은 이렇게 살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펼쳐놓은 그 길조차 지도자들이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서 인생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유혹하여 엉뚱한 길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국교회 모습이요,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정말 신앙과 절개를 지키고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옛날 우리 정말 가난하고 그러면서도 충정을 가지고 나라를 섬겼던 그런 신하와 같은 이런 사람은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들을 심판하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기근과 재앙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게 하여서 전쟁을 통해서 또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쁜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교회가 교회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장로교회라고 하면 장로교회의 원칙과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우지 않고 그리고 직분자를 세웠으면 그 직분자가 그 직분자에 걸맞는 일들을 감당하지 않고 그리하여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이용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일으켜서 지도자들을 교회를 허무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교회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어서 젊었을 때부터 당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야기를 듣고 자라고 제 장인어른도 장로님이고 제 동서도 목사요 교단 총무라 교계 돌아가는 소식은 저는 제 동서를 통해서도 흔히 듣습니다. 한기총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편적인 사람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교회들을 잘 보세요. 문제가 벌써 일어날 때 그 문제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문제로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라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나게 되는 정말 가슴 아픈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평신도 때문에 일어나는 법이 없고 거의 목사와 장로에 의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청빙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악수를 둬서 더 악한, 더 심각한 목회자를 초빙해서 온 교회가 십수년 동안 고통거름을 겪고 있는 그런 현상들은 여러분들 주위 교회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아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나쁜 지도를 또 세우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종말론적 심판은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데 보통 심판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한두 사람이 무지하고 교회가 마땅히 내려야 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인간의 정이 이끌리고 체면치레나 하고 자리 싸움이나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심판 상태에 돌입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6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나라가 극단적 상황에 빠지게 되사 사람들이 곧옷만 가진 사람에게 달려가서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 이 폐허를 내 손 안에 두라는 말은 이 문제를 당신이 해결하라는 말씀이죠. 이 폐허에서 우리를 좀 일으켜달라 하는 부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했던 대상은 겉옷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겉옷을 가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선은 겉옷은 직분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자 요단강이 갈라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직분이 엘리사에게 승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름에서 겉옷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말은 혼란과 무질서를 회복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 일에 책임을 가진 자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7절 말씀에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라고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겉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심한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은 겉옷조차 못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겉옷은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임에서 극단적 가난과 주림으로 인해서 외투 한 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찾아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는 겉옷조차 없는데 당신은 최소한 겉옷이라도 있으니 그래도 형편이 나보다 좀 나으니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라고 부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그들의 요청을 뿌리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수수방관하고 다 책임 회피만 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서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교회는 어떤 교회죠? 건강교회는 빈 부분이 보이면 그 빈 부분을 아무말하지 않고 그 빈 부분을 본 사람이 채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이러냐?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왜 저거를 제대로 처리 못했느냐?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빈 부분이 보이시면 여러분들이 채우세요. 총체적 난국 상황에서는 너나 가릴 것 없이 팔을 걷고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 일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 차관으로 좀 이르지 않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 볼 줄 안다 그러면서 나서지 않겠습니까? 평안한 시대가 되면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싸질머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자 아무도 그 상황을 책임지려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 집에 가 있었다고 6절에 말씀하지요. 아버지 집은 뭘 가리킵니까? 여러분이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가지요? 고향이나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피신합니다. 가장 그래도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여기로 가서 피신해 있고 그곳까지 찾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당신이 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고 소리를 높이면서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심판의 모습입니다. 물리적으로 뭐가 임해야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문제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한 이 나라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길을 따라 사는 자기 길을 고집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인데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소명을 받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일로 부름받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각성해서 회개할까 두려우니까 그들이 영적 맹목 상태에 처하도록 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신앙생활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안 믿는 남편과 아내를 둔 것보다 믿는 남편과 아내를 둔 것은 훨씬 행복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수준의 믿음과 내용을 갖지 못한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상호 교통 안에서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는데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 우리를 처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의 심판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면 그래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각성의 은혜를 주신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자각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름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은혜 받은 곳으로 끝이에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자신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을 심각하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신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그래, 네가 그렇게 그것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냥 그것이나 하면서 남은 인생 그냥 다 보내라. 이런 의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물리적인 한 공간 안에 예배드리고 신앙을 하면 그것으로 뭐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를 경외하며 사는지, 내 영혼의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예를 구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일에 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망한 줄 아십니까? 이런 심판의 징조들을 보이시면, 징조들을 보이실 때 돌이켰다면 완전히 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심판의 징조가 계속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이 마음으로 오히려 자신이 행하는 그런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데 삶이 평탄하다면 그것은 은혜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그건 심판의 상태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런 이해를 갖지 못하고 지금 당장 무슨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고 이런 안일한 마음이 지속되다가 결국 마지막에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엎드려졌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지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도덕적으로 넘어진 궁극적 결과가 결국은 이방 나라에서 망하는 외적인 멸망의 모습으로 뒤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의 존폐는 항상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눈을 범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무슨 의미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과 뜻에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향한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나 죄에 대해서 무수하는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그 죄를 드러내놓고 행합니다. 표정 관리나 체면을 유지할 이런 기본적인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색이 죄를 증가한다고 말씀하지요. 사람의 얼굴은 정말 묘한 그런 어떤 기능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식별하는 그런 용도만이 아니죠. 희로애 락, 모든 삶의 정서가 표정으로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폰에 이모티콘이 있잖아요. 이모티콘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표정, 사람의 안색, 다양한 인간의 정서를 담아내는 그릇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얼굴을 딱 바라만 보면 그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그들의 안색이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안색이 그들의 죄를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소돔 사람처럼. 롯이 소돔의 성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들어간 사람 내놓으라고. 뭐 하겠다고요? 동성애하겠다고 내놓으라고 말했지요. 공공연하게 그런 짓을 행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뭡니까? 9절에 나타나 있는 바 재앙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가 지은 죄도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지 모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그 모든 씨들은 다 거두게 되어 있어서 심고 거두는 원리는 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맨다 말은 무슨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심고 거두는 원리는 죄도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결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하면 반역할수록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혈통적 이스라엘 안에는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보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주일 밤 예배에 나온 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저녁에 나온 분들 안에도 의인과 악인, 택자와 불택자는 섞여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한편으로 위로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인 편에 우리를 두지요. 항상 우리는 택자 편에 둡니다. 우리는 항상 오른편이에요. 우리는 항상 아군이고 남은 항상 적군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나는 아군이고 당신은 적군이고 나는 옳고 다른 당신은 틀렸다. 모두가 다 말하면 그러면 도대체 왼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고 불택자는 누구요? 적군은 누굽니까?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아군이라고 그러고 택자라고 그러고 다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대체 거짓된 신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의인일 수도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개하여 돌이킬 것 아닙니까? 우리 생각 안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주일 꼬박꼬박 나와주고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저 우리는 택자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 본 적도 없고 죄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도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인지 실제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버려온 자를 알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다른 어떤 것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영적인 교통과 사귐이 단절되고 어려워도 개인적으로 주께 나아가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 안에서 얻는 위로와 힘으로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는 의인이요 복을 받을 자라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하는 것이죠. 왜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의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힘이 있으니까 의지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뭘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낸 방편과 수단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것은 물과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갖춰놓으신 모든 삶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실 것이다.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뜻을 드러내는 목조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 자체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권위와 힘이나 직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권위와 힘이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고 직분자 없이 나라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재판관, 장로, 용사, 그 다음에 공교한 기술자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다고요? 주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따라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은 파괴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유혹하여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세우라고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오히려 뇌물을 받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직분을 백성들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제 일생 반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이북에서. 그런데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화곡교통이라고 버스를 운행했어요. 몇 대를. 아마 그 일이 잘 됐더라면 글쎄 아마 여러분이 저를 못 만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준재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하는 족족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고 요긴했던 무엇을 제거하셨다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무의미하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경력을 의지하세요? 경험을 의지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벌어놓은 돈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륜과 기술과 직장을 의지하십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 가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법과 질서를 허물어뜨려서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안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아주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로 잘 자리 잡아서 삶이 조금만 잘 나간 듯하면 교만해지고 하늘 떠나는 이런 유아기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좀 버리고 건강도 있고 살만도 하고 삶이 평안해도 항상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행하고 주의 뜻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귀한 일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역사 가운데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고 성취된 말씀으로 남아있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수정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고치며 바꿔 가야 될지에 대해서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 따라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서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아무 생각 없이 답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내려 있는 세속성과 죄성에 대해서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에 자극받아서 가난하고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삶의 원리와 교회를 이루는 질서를 따라 그렇게 조국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가정을 세워가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수용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조국교회 영적 형편과 처지를 하감하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성도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일조차 감지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전에 조국교회에 주셨던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더 이상 누구도 나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안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불러주심으로 이 상황을 고치고 이 상황을 타개하는 그런 귀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